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오늘부터 한반도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칠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미한 해군 함정 40여 척이 투입됩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습 공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정례훈련이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고도로 긴장된 상태라며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폭탄 테러로 적어도 300명이 숨졌다고 소말리아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모가디슈 시내 중심부인 호단 지역에서는 이날 트럭을 이용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했으며 이후 메디나 지역에서 또 다른 폭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모가디슈시 긴급 구호 관계자는 실종된 사람이 여럿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2007년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세력의 저항 활동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알샤바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가디슈 등 소말리아 여러 지역을 장악했으나 2011년 아프리카 연합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시리아의 방공미사일 기지를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시리아군이 레바논 상공을 비행한 이스라엘 국적 비행기에 공격을 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시리아 방공미사일 기지에 폭격을 가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국적의 비행기를 겨냥한 건 2011년 내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비행기들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부근에서 정례 훈련을 진행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격을 당한 비행기들이 모두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전복된 선박에 적어도 5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확인된 사망자 5명 중 4명은 어린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21명이 구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힝야족 난민 선박은 대개 적정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며 현재 실종자 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5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이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보수 성향의 제바스티안 크루츠 국민당 대표가 오스트리아 사상 최연소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개표를 거의 마친 현재 외교장관인 제바스티안 크루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당이 31.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의 자유당은 27.4%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이 26.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당은 자유당과 연정을 구성해 원내 최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올해 31살인 크루츠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에 반대하는 정서가 커지면서 엄격한 난민 관련 법률을 선호하는 우파 세력에 대한 지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오늘 크루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지역의 주요 군사기지 등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이번 군사작전으로 키르쿠크 지역 내 석유회사와 정유회사, 발전소 등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 첫 번째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드에서는 올해로 창건 72주년을 맞은 조선노동당이 처한 현실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동해안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대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5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외교는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이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전쟁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틸러슨 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일축하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외교적 노력을 훼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정상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그런 노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불인정한 것이 북한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북한에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개막을 앞둔 중국 당대회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과거 여러 행사를 뭔가 도발을 저지르는 계기로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북한의 공식 발표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북한의 위협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론 군사 대응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법과 연방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긴급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 국가안보위원회 마크 슐먼 의장은 1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decided to write this letter to President Trump because we are concerned about a rush to war and particularly a rush to war that
편지는 실제로 미국의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제적 자위권은 상대국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자위 조치를 말하며 선제 공격으로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게 변호사협회의 지적입니다. 국제관습법 중 캐롤라인 시험에 따르면 선제적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외세의 위협이 절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이에 따라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 전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체는 이 같은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슐먼 의장은 VOA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화염과 분노 발언 등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respond to actual or imminent armed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실제 공격 혹은 임박한 공격에 대응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미국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의회에 전쟁 선포권이 있음을 명시한 미 헌법 1조 8절 11항을 대통령에게 단독 전쟁 개시 권한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1960년대와 7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60일까지만 해외에 미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대규모 군사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마련한 무력 사용권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사용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9.11 테러 공격이나 이후 중동의 알카에다, IS가 자행하는 테러와 연계됐다는 지적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갖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전쟁을 선포하고 개시할 내재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서한은 미국에 대한 실제 혹은 임박한 공격이 없다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엄포, 핵과 미사일 개발만을 이유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2만 5천 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최대의 법률 조직입니다. 이번 편지는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뒤 변호사협회 회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원들을 대변해 발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잭 키언 전 미국 육군 참모 차장이 밝혔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언 장군은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키언 장군은 선제 공격에 앞서 해상 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도 군사 옵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방어를 위해 핵 무장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키언 장군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선제 타격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선택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it really would be a last option.
선제 타격은 경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질 마지막 옵션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췄고 이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북한의 ICBM을 타격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무기, 로켓, 미사일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를 향한 군사작전이 진행될 겁니다. 물론 이런 군사작전은 전면전을 뜻합니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공격할 방법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작전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미국 국민을 향해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해상 봉쇄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작전입니까?
A naval blockade is an option that's available and it would just shut off all commerce.
해상 봉쇄로 거래를 전면 차단해 경제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 방법입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측근들이 지도자를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직접 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북한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 역시 북한 지도자를 직접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을 좀 더 책임감 있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다른 공산당 지도자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과 동맹국의 안전을 이유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It's a realistic option because what President Trump is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인을 겨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저는 선제 타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를 전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옵션을 당연히 원치 않으며 한국 전쟁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옵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지휘관들은 이 군사 작전이 주한미군과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금 미국인을 위협하며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겨누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라도 막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ecretary Tillerson has said is that he is prepared to go into negotiations with.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만약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멈추고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의 조건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 행정부의 정책이자 목표는 핵무기 없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싣는 등 테러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일부 인사들은 소위 쌍중단,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North Korea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군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것이며 군사훈련은 이런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선 자위적 핵무장론을 비롯해 미국의 전술 핵제 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First of all, we would not like to see more nuclear proliferation and that's why we want to denuclearize the North. But we also
미국은 핵 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이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동안은 이를 말리려고 할 겁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술핵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포병용이 아닙니다. 모두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술핵 폭탄은 전투기 등에 싣는 겁니다. 이 무기는 김정은의 로켓과 미사일, 핵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 한국인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That's true. Yes, I think it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y are a sovereign state.
맞습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고 국가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핵무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간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자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한 동맹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No. No, not no. We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firm and there will not be any separation from that.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이를 갈라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부터 이런 헌신을 약속했고 한 번도 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전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developed a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hich by definition
협상을 통해 북한 ICBM과 핵무기 소형화를 막겠다는 전략적 인내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하나의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은 군사 옵션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며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설득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는 두 번째 정책은 외교 옵션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많은 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또 이 정책을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자국 은행들과 북한 간 거래를 막도록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포기로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엔 제재 수위도 훨씬 높아졌는데요.
Third part of the policy was to go to the United Nations and get the United Nations to further isolate North Korea.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정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두 차례 채택됐고 15개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모두 이를 지지했으며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다릅니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한국을 북한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understand you know people's concern. But this is a sovereignty issue.
그런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의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이 원한 겁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을 다시 미국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사드의 우려를 표하며 배치를 늦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장관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문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꿨고 북한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와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도발적 발언이 아직까지는 미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격 혹은 전쟁을 선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We're not depending on those critics to tell us what is the military.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 이런 평론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낼 능력이 있는 정보기관에 의존합니다. 평론가들은 모두 개인 의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정보기관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He's similar to ruthless dictators we've seen throughout history. He's repressing his.
그는 과거에 봐왔던 무자비한 독재자와 비슷합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 돈을 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군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국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억압적인 지도자이고 매우 끔찍한 정권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정권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잭 키언 전 미 육군 참모 차장으로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는데 2주에서 6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올 들어 네 번째 방북입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1일 VOA에 미국 시민권자 10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방북한다며 방북을 신청한 미국 시민권자 모두 국무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여권을 받기까지 5주에서 6주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병원 25곳에서 30곳을 방문해 지원 물자가 제대로 도착해 분배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병원의 수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추가 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수도시설 사업은 1차적으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 간염병원 인근에 우물을 파고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물탱크와 태양열 전지판, 배관시설을 설치해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이번 방북 기간 중 500명이 넘는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검사를 실시하고 간염 환자 치료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AFSC도 12일 VOA에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10월 방북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receive the special validation passport. Yes, it was just today actually. Yeah, but we have not.
방북을 위한 특별 여권을 받는 데까지 총 14일이 걸렸으며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대니엘 제스퍼 AFSC 아시아 사업 담당관은 방북 신청자가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특별 여권을 신청해 빨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Yes, so we are. It was the State Department determined that our trip was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방북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것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국무부에 보내 승인서를 받고 이후 영사관에 특별 여권을 신청해 당일 발급받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대북 사업 담당관 등 3명이 10월 중순 북한을 방문해 이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routine monitoring and evaluation trip.
이 단체는 2005년부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전수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북한 협동농장에 플라스틱 육묘 상자를 사용한 모내기 농법을 처음으로 전수했습니다. 이 단체는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소재 협동농장 4곳과 농업과학원, 김일성대학, 계흥상농업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승인 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줘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북핵 문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 핵협정을 불인증하고 의회가 파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동맹들과 균열을 만들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핵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새로운 위기를 만들었다며 한반도에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능력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날 행동과 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다면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함께 힘들게 맺은 합의를 되돌리는 전례가 있다면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절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이란 핵 합의가 실패한다면 중동과 한반도 모두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미국의 동맹들과 북한 정권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고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 위기에서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위험한 수준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국과 동맹국 모두 미국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의원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더욱 손상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고 같은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인데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와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밥 코커 상원 위원장과 탐 코튼 상원 의원은 이란 핵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행정부와 공화당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개발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미국의 제재 조치들을 되살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란 핵협정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란의 핵 합의 준수에 대한 인정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한에 보내는 완벽한 메시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이뤄질 경우 절대로 어정쩡한 합의는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지난 2015년 7월 이른바 P5 플러스 1, 즉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가 1994년에 미북 간 기본합의처럼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과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 시절에 미북 간 대화나 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핵 합의 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결정에서 미국이 매우 까다로운 합의를 기대할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두 합의를 거론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왔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뉴트 깅글리치 전 하원 의장이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헤일리 대사도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하려 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결정이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런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된 다자간 외교 노력의 결과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을 더욱 꺼리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란 핵 문제가 주요 외교 안보 현안으로 부각될 경우 이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다뤄왔고 바로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핵 문제가 겹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왔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가 북핵에 우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했던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모두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류가 북핵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정상 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과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북핵 문제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유네스코 탈퇴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미 국제사회에 적잖은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여기에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불인증이 더해지면서 자칫 북핵 공조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주요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미국 공화당 유권자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는 북한 비핵화에, 민주당 유권자는 전쟁 예방에 무게를 두어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유권자의 46%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공개된 미국 퀴니피엑 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제 공격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는 이보다 적은 4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유권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선제 공격에 대한 찬반은 당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제 공격에 찬성하는 민주당 유권자는 16%에 불과한 반면 반대하는 민주당 유권자는 77%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유권자의 65%가 동의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는 50%, 민주당 유권자는 75%가 미국의 협상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 문제를 군사 옵션이 아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54%에 달했습니다. 반면 29%는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인식했습니다. 또 공화당 유권자의 63%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것보다 북한 비핵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유권자의 69%는 전쟁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정당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된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는 57%에 달했습니다. 확신한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측근 인사들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확신이 없다고 답한 유권자는 57%,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집계된 반면 국가안보와 외교 담당 고위 당국자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65%,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0%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유권자 가운데 93%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확신이 없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등록 유권자의 83%는 신뢰한다고 답해 대북 접근법에 대한 정당 간 평가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북한의 기아 실태가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심각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20여 년 전과 비교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정책연구소 이프리는 북한의 기아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2일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민간고단체 세계기아원조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50점 만점에 28.1을 기록해 식량난이 심각한 나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19개 나라 가운데 27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모든 국민이 굶주리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을 뜻해 점수가 높을수록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30.9를 기록했던 북한 기아지수는 2000년 40.4로 크게 증가해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던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기아지수는 이후 2008년 30.7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8.2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의 질 번스타인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북한의 기아 문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2000년 초기와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etween a score of 31.9 in 1992 and a score of 28.2 as of the 2017 score, that is nearly what I would call stagnation.
기아 지수가 1992년부터 올해까지 31.9에서 28.2 사이에 머문다는 건 정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아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스타인 연구원은 특히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48 countries that have scores in 1992 and 2017 and their 2017 score is above 20 or above.
기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 48개 나라 가운데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이라크와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북한뿐이라는 설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한 나라도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93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26.8%가 영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또 영양 부족을 겪은 북한 주민 비율은 이후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37.5%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40.8%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영양 부족을 겪는 주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기아 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5살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번스타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ut if you look at the other indicators, so the Global Hunger Index uses four indicators. Undernourishment is one, but it is also based on the prevalence of child wasting.
불충분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유엔이 권장하는 하루 1,87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5살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아지수는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살 미만 어린이의 체력 저하, 발육 부진, 사망률 모두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2017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드,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매년 10월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공동으로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 조제 북한 대사관이 밀린 혼합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납 금액은 3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조제 북한 대사관이 33만 달러가 넘는 혼잡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11일 의회에 제출한 영국 조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실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영국 조제 북한 대사관이 납부하지 않은 혼잡 통행세는 모두 2,221건으로 25만 5천 파운드, 미화로 33만 7천 달러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미납 건수는 91건 증가했고 미납 금액은 12,300 파운드, 미화로 1만 6천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북한의 미납금 규모는 적어도 10만 파운드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80개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가운데 64번째에 해당합니다. 영국 조제 미국 대사관이 1,100만 파운드, 미화로 1,500만 달러로 미납 규모가 가장 많았고 한국은 180만 파운드, 239만 달러로 17번째로 많았습니다. 존슨 장관은 혼잡 통행료가 도입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영국 주재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1억 500만 파운드, 미화로 1억 3,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교통국은 런던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혼잡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11.5파운드, 미화로 15달러 정도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65파운드에서 195파운드, 미화 85달러에서 256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하지 않은 주차 위반 과태료는 4,565파운드, 미화로 약 6,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해 2,700파운드, 약 3,500달러가량 줄어든 겁니다. 존슨 장관은 영국 외무부가 혼잡 통행료와 주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에 관해 많은 대사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무부 당국자들이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의 미납 금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창건 72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노동당은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인한 경제 제재와 민심 위반, 부정부패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창건 72주년을 맞은 조선노동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적 압박입니다. 2012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외관계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5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85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에 이어 올 9월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실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5, 2321호, 2371호, 2375호를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돈줄인 석탄과 섬유, 의류, 무기, 조형물, 수산물 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이 중단됐으며 중국도 대북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과거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리종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외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만약 구멍이 뚫리지 않고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에 유입되던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차단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80% 이상의 수출이 중단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유엔 제재가 지난 시기에 제재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시장을 차단시켜서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매우 현실적인 제재인 것이고 또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로 광산과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물자난과 에너지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또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심각한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5년이 됐지만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화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또 태국과 필리핀 등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수뇌부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이 심각한 민심 위반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해 당정군 간부 340명 이상을 처형 또는 숙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환멸을 느껴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으로 망명한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입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로는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노동당에 냉담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민을 돌보는 이른바 어머니당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당에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 전에 군기 전에는 진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 당을 찾아갔죠. 눈비오나. 예, 근데 지금은 어머니 찾아가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장마당 찾아가야나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당 같은 건 이제 개떡 같은 거라 그리고 아야 당을 그 무시하고 그런 편향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 속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죠.
노동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은 대학 입학과 직장 배치 그리고 주택 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생존을 위해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장마당이 확산되면서 당 간부, 장성, 관료들과 결탁해 돈을 번 돈주 계층도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커피 한 잔에 1 유로, 1 유로라는데 도대체 지금 북한의 월급이 5천을 받아도 60센트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걸 1 유로짜리 커피를 제 멋대로 먹고 있단 말이죠.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불고기 그 한 끼 식사를 하면은 10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완전히 저 제 멋대로 먹는 그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전부 다 뇌물, 부정, 부패죠. 이것으로 돈 벌었기 때문에 나는 북쪽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할 때 그 직전에 많이 나타났던 농맹꾸라 뚜라, 노동, 적색 귀족, 이것이 북쪽에도 지금 형성되고 있다.
노동당의 부정부패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은호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후 외환을 겪고 있는 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 이라크 난민 출신 통역사 타밈 아말리키 이야기 계속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